오늘 22장 6절, 7절, 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특별히 22장 전체는 유대 공동체를 어떻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보호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삶에 대한 구체적인 실례를 들면서 오늘은 특별히 좀 선뜻 이해가 안 가는 왜 갑자기 새 얘기가 나왔을까? 저는 이제 그 새를 좀 많이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휴학하고 새 가게에 일을 했던 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주인 아저씨 따라서 일요일이면 새 잡으러 다니고 또 잡은 새를 또 키우고 부화시키고 이런 일들을 했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를 가까이 하게 됐는데, 새가 참 아름다워요. 가까이 보면 참 묘하고 아름다운데, 이놈들이 굉장히 까탈스럽습니다. 머리도 별로 안 좋은데, 까다로워요. 까다롭고, 또 약합니다. 예민하죠, 아주. 조그만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래서 저는 그새 옆에서 늘 잠을 잤댔는데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조그만 소리에도 한 놈이 푸드덕거리면 온 새장에 그 뽀얀 연기가 날 정도로 날갯짓을 해가지고 그 새털이 그냥 꽉 찹니다. 집안에 노약자나 또 아기들 있는 집은 실내에서 새를 안 키우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그 깃털 사이에 많은 그 미세한 먼지들이 굉장히 뿜어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성경에서 새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는 새를 어떻게 평가했을까? 물론 좋은 신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독수리의 날개 밑에 우리를 품으시는 비유도 하고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새를 썩 그렇게 유쾌한 종류로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미물 중에서도 미천한 것으로 또 해악을 끼치는 존재로 새를 묘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은 일부 그 생태계 학자들은 생태계와 환경에 관한 보호적 측면에서 이해를 갖고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종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는 것, 나는 것을 만드셨을 때에는 우리가 중요한 어떤 하나의 경계선을 좀 가져야 되겠죠. 요즘 환경학자들이 너무 환경 본위주의로 주관적인 시각을 갖다 보니까 때로는 주객이 전도될 때가 있습니다. 인권이 먼저인지 환경이 먼저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계선이 참 균형을 잡기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창세기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럼 이 천지 만물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 그리고 또 오늘 이 신명기 22장에서는 왜이 새에 관한 이야기를 뜬금없이 기록을 했을까? 우선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생태계가 보존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궁극적인 유익이 누구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에게로 돌아오고 인간을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죄가 들어옴으로써 그 여파로, 그 여진으로 제일 먼저 나타난 반응이 환경의 파괴예요. 인간의 죄가 과욕을 낳고, 욕심을 낳고, 과잉 생산에, 과소비에, 이러다 보니까 생태계가 무자비하게 파괴됩니다. 근데 그 결과가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로 되돌아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21세기는 그것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첫 세기입니다. 특별히 산업화라는 이 문명이 가장 그것을 극단적으로 열매로 토해내고 있죠.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난들은 이 환경 파괴를 넘어서 인간의 탐욕과 죄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물들이에요. 괴물이라는 영화도 사실은 그 하나의 신뢰를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상영한 작품인데 요즘 환경 영화도 많이 나오죠. 어쨌든 하나님이 이 땅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첫째 목적은 그 환경 보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종이 다양할수록 생태계 환경의 보호가 안전하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또 섭취해서 식량으로도 삼고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럽계 백인들이 호주 대륙을 발견하고 발을 디뎌보니까 고향 땅에서 볼 수 있었던 하얀 토끼가 그 땅에는 없더래요. 해서 후에 그 토끼를 호주 땅에 이제 수입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노른 초원에다가 마음대로 풀어놨대요. 그랬더니 뭐 딱히 토끼만 잡아먹는 포식자도 없다 보니까 얼마나 번식이 왕성했겠어요. 온 천지 하얀 토끼들이 천지에 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있지 않아서. 어떤 폐해가 생겼는가 하면 그 푸른 초원이 그 토끼들의 먹잇감으로 다 작살이 나더래요. 그래서 땅이 황폐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보면 종이 다양할수록 이 종들과 종들 사이에는 또 신기하게도 먹이 사슬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피조물은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저렇게 징그러운 건 왜 만들었을까? 특별히 뱀 같은 거. 그 생긴 게 징그럽잖아요. 꾸불꾸불 기어다니면서. 그런데 그 뱀 한 마리가 1년에 쥐를 100마리 잡아먹는데요. 100마리. 또 쥐도 전 제일 싫어하는 게 사실 쥐인데 쥐도 용도가 있겠죠. 이렇게 먹이사슬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다양할수록 한쪽이 확 과대 생산이 되는 게 아니라 균형을 이루어서 다양할수록 전체 자연계가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열거한 이 새로 주제를 좀 돌려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6절을 보시면 길을 가다가, 이 길을 가다가라는 성경의 그 은유적 뜻은 인생길 또는 삶을 얘기하죠.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자, 앞에 얘기는 그저 환경을 보호하자는 쪽으로 얘기가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어딘가 하면 그리하면 어떻게 하겠답니까?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환경을 보호하면 잘 먹고 오래 살게 된다. 과연 그 얘기일까요? 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좀 환기할 생각은 뭐냐면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일관되게 누구에 관한 스토리를 기록한 책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분이 이렇게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인류는 그분이라는 길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살도록 돼 있다. 로마서 8장에 두 가지를 얘기하죠.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이며 구속을 입는 열망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주제를 위해서 성경은 쓰여져 있어요. 근데 오늘 도대체 이 세 얘기가 그 그리스도의 오심과 오실 것임과 다시 오실 것임과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오늘 이 세 얘기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자, 우리 시편 84편을 한번 열어볼까요? 시편 84편 1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장막은 여호와의 집을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장막이나 궁정이나 같은 개념이에요.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서 부르짖는다 그 말이겠죠.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거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뭘 얻죠?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어디에서요? 주의 어디에서? 제단에서. 자, 이제 보십시다. 주의 제단은 뭐하는 곳입니까? 제단은 뭐하는 거예요? 제물을 잡아서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맞죠? 그 현장이 제단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미물 중에 가장 천한 것으로 여겨지는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게 되었대요. 여기 얻게 되었다라는 말은 살게 되었다, 보호받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미물 같은 참새와 제비도 집을 얻고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게 되는 구원을 얻은 거예요. 구원을. 그럼 여기 참새, 제비는 누구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걸까요? 우리 죄인을 얘기합니다. 우리 죄인들이 전부 미물 같은 천한 상태에 있었고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제단에 대신 죽어야 되는 존재가 있었겠죠. 누굽니까? 그 제단에 어린 양으로 속죄 죄물로 죽어야 될 존재가 누구예요? 이제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자기 고백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우도 굴이 있어요. 저 미물에 불과한 공중에 하염없이 날아다니는 새들도 깃들 곳이 있어요. 근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누구보다 못한 처지라는 얘기입니까? 여우보다, 공중에 나는 새보다 못한 처지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오셨어요. 맞죠? 완전히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저주의 대상인 인간이 죽어가는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주의 제단. 그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써 참새같이 제비같이 미물 같은 이 죄인들이 집을 얻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오늘 시편 84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등장을 하죠? 새가 등장을 해요. 구원받은 새. 아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새가 온갖 잡새보다 더 싫은 새가 짭새라 그러죠. 이건 그냥 괜히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편 84편의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신명기 22장. 6절. 길을 가다가, 아까 길을 가다가라는 의미는 무엇의 은유적 설명이라고 그랬어요? 인생, 삶. 어디에?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자, 보십시다. 신명기에서 우리가 이미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를 받은 자예요?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러면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굽니까? 이 땅에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여기에서 여러분 취하여도 된다는 이 설명은 새끼는 취하여도 된다는 말은 새끼는 여기서 죽는 거예요. 맞죠? 나무 위에 또는 이 땅의 새는 그 중에 새끼는 취하여도 된다는 말은 누군가 죽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여우보다도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못한 미물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주의 제단에서 나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을 위해 죽으세요. 여기 새끼가 취함을 받듯이. 그러므로써 우리가 뭘 누리는 겁니까? 복을 누리고 생명이 긴 장수의 은혜,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생태계의 하나님의 피조물을 빗대서 하시는 설명 속에도 빼곡히 뭐가 녹아져 있는 거예요? 구속의 메시지와 구속의 관점이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죠. 함부로 잡아서 안 되고. 하나, 그 환경을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환경 보호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는 겁니까? 우리의 유익과 생명 보호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환경학자로 살아가든 생태계학자로 살아가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속의 원리를 말하고 있고 구속의 원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환경을 보호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과잉, 생산, 과소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서운 죄악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순종하지 않았던 결과가 그대로 우리에게 뭘로 돌아오죠?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라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재난, 재앙을 겪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연의 아주 조그마한 사소한 질서 속에 하나님이 구속의 원리를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주의 제단에 자기 몸을 들여 십자가 위에 죽으셨고 그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을 취하셨어요. 죽이셨어요. 그 열매로 우리가 영원히 생명을 누리는 은총을 누리게 된 겁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보금자리를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사소한 일상 속에 구원의 굵은 메시지로 다시 한번 적용이 되어서 이 남은 2013년 며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새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뚜벅뚜벅 기약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걸어온 길뿐만 아니라 새날 2014년 미지의 길을 주의 은혜에 맡기면서 한 해를 이 교차로에 서서 하나님 앞에 깊이 성찰하고 돌아보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약속 주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